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신약에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건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살아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누워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지금 생명줄을 놓고 살려는 의욕을 다 끊고 죽을 시간을 그냥 넉넉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상태를 우회적으로 누워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기를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물론 엘리야는 떡과 물을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받아 먹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자세히 볼 때 엘리야는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살아있지만 산 송장과 같이 그런 무기력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는지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꽤나 오랜 시간이 이렇게 무기력한 채 죽을 시간들을 기다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고 40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위대한 선지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엘리야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분명히 자살입니다.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극적이고 가슴 설레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벌이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은 아합보다 몇 배는 더 간악하고 사악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폭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합의 정권에 빌붙어서 자기 한 목숨, 자기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폐역한 시대 속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결투를 신청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산에 홀로 선 겁니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얹고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죠. 엘리야도 제단을 쌓고 제물을 얹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요,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란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십니다. 누가 참신이냐라는 이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직후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던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곁에서 아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의 수하들이 한 명 엘리야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하방은 의기소침해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궁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성경을 보시면 아합이 타고 있는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서 이스라엘로 쫓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내가 너를 잡으면 죽일 거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라고 맹세를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절, 2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살기 등등해서 엘리야 너를 잡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NIV 성경은 엘리야가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쳤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였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죽인 그런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서 낙담하고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며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불로 임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정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들을 쫓아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현실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엘리야는 그만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불의하고 불법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유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살아가는데 왜 나만 난리법석을 뜨고 유난을 떨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과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양다리 걸치며 살아가는데, 그래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는데 왜 나만 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얼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오직 말씀대로만 살려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많은 축복들 가운데 현실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나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자식을 포기해야 되고 왜 나만 좋은 잡을 포기해야 되고 왜 나만 물질과 그 외에 좋은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엘리야는 변치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리고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착각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려는 의욕을 다 끊고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이 고민은 엘리야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몸부림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죄악된 현실 앞에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적어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참담한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을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죽여달라고 아우성치는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엘리야야,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이 있다. 여기 7천명은 딱 7천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세속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비록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거룩한 믿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 겁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 의에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을 보고도 동역자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에 앞서서 홀로 850명이나 되는 그 살기 등등한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하는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믿음의 동역자 오바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오바댜를 믿음의 동역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앞에 1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부터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었더라 아래 7절을 보시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갈멜산 전투 이전에 엘리야는 분명히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합과 이세벨의 불법과 부정이 만연한 그 궁에서 하나님을 믿어봤자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오바댜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떡과 물로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동역자로 인식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났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피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믿어달라고 신뢰해달라고 자신을 피력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당신의 종은 오바댜를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당신 엘리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엘리야여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저를 믿지 못하십니까? 엘리야와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바댜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의에 취해서 오직 자기만 주님을 위해 남아있는 신실한 백성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 패역한 시대에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잘 볼 수 없지만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나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낙담의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자는 이 참담한 현실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현실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오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그 폭정 아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그 부정과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한 그 왕궁에서 오바댜가 견뎌냈을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과 손잡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바댜가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불의하고 불법하고 부조리한 죄악에 만연한 그 속에서 그는 묵묵히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죄악과 타협하고 손잡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대신이라는 가장 높은 이 자리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자신의 국내 대신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사용해서 떡과 물로 그들을 공개합니다. 만약에 발각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오바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역량만큼 자신에게 허락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잘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역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신자는 담대함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35절 보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넉넉히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어떻게 담대하게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립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자식을 인류대학 보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되지 않습니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없고 끝까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길뿐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오시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날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말씀과 기도로 산 사람들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악과 타협하고 세상에 휩쓸려 죄악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소망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참담한 현실 때문에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발을 빼고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신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침륜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뒤로 빠져 움츠려 들다입니다. 신자는 참담한 현실 때문에 뒤로 빠져서 움츠려 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 침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첫 번째는 destruction, 파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개역개정판은 멸망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변절하고 배교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신자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으로 waste, 낭비하다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문맥상 두 번째 의미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뒤로 물러가 낭비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무기력하고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이 변하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 무릎 꿇고 낙심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살아있지만 전혀 산자같이 않은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신자는 침륜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무기력하게 낭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믿음의 발을 빼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3주 동안 한국을 방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봉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다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자기 자식들 전부 주일에 학원에 있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안 옵니까? 학원에 안 보내면 도태되는 거죠. 인류대학에 갈 수 없고 좋은 잡을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될 믿음의 영역들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들을 교회에 와서 봉사로 때우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칭찬 듣는 집사고 장로고 교사인데 직장에 가서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전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하는 말이라면 귀를 틀어막습니다. 왜요? 세상과 분리된 이중적인 외식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학 오신 우리 학생으로 계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잡을 얻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정신없이 공부만 하다가 돌아갑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힘들다고만 얘기합니다. 마땅히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자기 힘들다라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세월을 무기력하게 낭비하다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면 성공하실 겁니다. 좋은 잡을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